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0월 29일 화요일.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두 경우 모두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어 설명하셨지만 이것을 통해 영적 진리를 전하고자 하셨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영적 진리를 가리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상적인 이 땅의 수준에서만 생각했다.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분명히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예수께서 그 물을 주시면 우물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불편하게 다른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시작했던 대화가 여인이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매우 빠르게 전환된 것이 놀랍다. 요한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예수께서는 대뜸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는가? 그녀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다. 그녀가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대의 소망 187.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신 후에 그들이 영생의 선물을 구하도록 이끄셨다. 묵상. 우리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일을 세상의 생각으로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내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영적인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영적인 일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시대의 소망 190. 저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의 현실에 집중하다가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제 삶도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큰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명한 MC,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재석 씨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야다의 개념에서는 유재석 씨를 안다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난 적도, 이야기 나눈 적도,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호세아 6장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모두 경험을 통하여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림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심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알고 경험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활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실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약속,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을 향하여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언약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절을 몇 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의 종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죠.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대신할 때 이 언약들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약속들을 생각할 때 무지개 언약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어두움이 걷히면 태양이 찬란히 비치기 시작할 때 하늘에 놓여진 무지개는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강릉에서 목회자 모임을 마치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제 앞을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세운 앞차의 운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 바로 동해바다 위로 완전한 반원을 그리며 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멈춘 자동차로 인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느 사이 저도 그 멋진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야, 정말 멋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하면서 감탄사를 뱉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지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활은 어떤 물건입니까? 네, 맞아요. 아치형으로 생긴 무기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신이 활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신은 활시위를 당겨서 죄인에게 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7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악인을 향하여 활시위는 당겨져 있고 이제 그 손을 놓으시기만 하면 악인들은 꼼짝없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4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기록해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들로 인하여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활의 심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통 속에 있는 심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활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의 심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며 성경에서도 활은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무지개와 활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캐쉣,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읽습니까? 네, 맞아요. 레인보우입니다. 비를 나타내는 레인과 활을 나타내는 보우의 합성어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바로 비의 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를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곳을 이렇게 표현해요. I do set my bow in the cloud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기록해요.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활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활시위를 당기어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활을 걸어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활을 걸어두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활의 아치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두어야 활을 걸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그 아치의 모양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활시위를 더 이상 당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활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놓아진 것이죠. 이제 그 심판의 활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할 심판의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며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 무지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온 인류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였던 것처럼 깜빡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지개 언약,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 대신 자신이 심판의 화살을 맞아 우리의 사망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친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지개 언약을 잊을래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곳의 모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엇이 둘러있대요? 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자신의 보좌에 둘러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영광의 빛이 둘러 임하는데 그것은 무지개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 속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에 무지개가 환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리비언 헤랄드 1892년 12월 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언약의 무지개가 아치형으로 둘려있는 보좌는 그리스도의 의의이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능력을 상징한다. 보세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형상화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좌 선지자 10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의 언약, 무지개, 그리고 그 무지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잊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시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재림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네, 그것은 비가 먼저 내린 후에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구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지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비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좀 큰 풍랑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멈출 것입니다. 비는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틀림없이 무지개가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고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크고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 사이에 걸어두신 무지개, 우리를 향해야 할 심판의 활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자신의 보좌를 무지개로 두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품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이끄는데 귀한 무엇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들, 사망에 속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증표인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죄 중에 있지만 그 언약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고와 책망. 믿음 없는 도마와 같이 그대는 틀림없는 증거를 얻어 의심의 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도마가 믿기 전에 그가 원한다고 말한 증거를 허락하심으로 믿지 않는 도마를 칭찬하신 것인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드디어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대는 배반자의 우두머리와 그의 군대와 연합하여 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선 자들을 당혹해 하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며 전복시키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의 영향력으로 인해 영혼들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그대의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손에 그것을 들려주고 있다. 천사들이 남은 일을 굳게 하고 그대의 영향력을 저지하고 대처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대가 낙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대는 순결하고 죄 없는 거룩한 천사들을 울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꾸민 이야기에 집중할 때인 마지막 날의 위험 속에 사는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신화로부터 돌아서는 세심한 일을 하며 인기 없는 진리의 잔치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신화를 떠나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꾸며낸 이야기를 믿으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려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일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가장 성공적으로 남은 자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효과를 거두게 하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다. 사단은 이 일을 기어코 막으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 빛을 감추고 가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끔찍한 반역자와 그 군대의 일이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는 동안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완전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사단은 기만에 쌓여 있고 꾸민 이야기와 오류에 의해 사방으로 갇혀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 대해서는 안심한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자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악의를 자극하고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하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연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불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뒤에 하룻길 정도 뒤쳐져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가 그분의 곁에서 멀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이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이 모든 실수와 죄를 최대한도로 악용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비 형제여, 그대는 이 같은 일을 꽤 많이 하였다. 그대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신도 사회에서 잘못과 약점과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을 잡아내어 하늘 천사들이 돕고 있고 증언자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위하여 간구하는 대상인 우리와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에게 알려주었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라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그분은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 중 어떤 이들이 헌신하지 않고 자주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뇌하는 것을 이용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잠언서의 총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묘사된 지혜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계속하여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기 위하여 궁전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집안에서 목욕을 하던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의 인생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그렇게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들이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해야 되지만 형이었던 아도니아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형의 반역을 평정하고 드디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자기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손에 묻힌 많은 피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과업이 솔로몬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두루왕 히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될 백향목과 찬나무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건축에 사용될 대리석도 자르고 운반도 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마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의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만사 형통하겠다는 놀라운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 땅의 원주민, 풍토병, 추위를 견디고 첫해 농사를 지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과 학교가 완성된 뒤에야 비로소 3년째 되던 해 농사를 지어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위해 8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요. 잔치의 규모가 하도 어마어마해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옆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열왕기상 8장 6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성전 낙성식에서 총명하고 지루했던 솔로몬은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50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제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흙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 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허를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